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제가 오늘부터 넉 주에 걸쳐서 우리 세상 재단의 네 기둥을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강해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금년엔 특별히 말씀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 세 번째 기둥을 먼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뭘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슨 조각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 평생에 다녔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교회 문화 종교 생활을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 교회에서 평생도록 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저의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 찬양곡, 성가곡을 들으면 실제적으로 속이 편해집니다.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축될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 그때 음악 들으면은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좋아하는 음악이었지만은 평생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찬양 가사가 붙은 음악을 하였지 찬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멋진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가지고 제 음악적인 이것을 소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였지만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였지만은 사실은 제가 사랑한 것은 가사가 아니라 그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찬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찬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음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교회에서 늘 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였는데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했지 성경에서 찬양이 무엇일까? 나는 찬양 사역자인데 도대체 찬양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최상의 은혜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과 친해진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저에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실 찬양 사역자니까는 찬양이 무엇인가 연구하려고 그 전까지는 교회 음악사에 대한 그런 책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또 전공도 교회 음악을 전공했으니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마음속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얼마나 탐독했는지 하루에 80장씩 읽었습니다. 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구나. 시편 119편 31절,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사람이라 감성적인 사람은 또 염려 근심도 잘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생각지 못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는 헐떡이듯이 주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참 저한테는 인생의 큰 반석과 같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미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괜찮은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를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음악을 하지 말고 성서 속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하라. 아주 큰 교회니까는 유명한 외부에서 초청 강사들이 왔는데 그때는 저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책을 먹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아, 책을 먹으라, 성경책을 먹으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성경을 공부하다 그때 깨닫고 제가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먹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떡이면 돼. 경제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읍시다. 살다가 보면은 떡으로만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암송하시는 분 중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참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운동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를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2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올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 비행기표가 없어갖고서 저희 집사람이 신혼 예물을 갖고 온 피아노 팔아갖고 비행기표 해갖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여건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 어떤 가능성이라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복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의 초기에는 먹는 거는 좋았어요. 그 햄버거도 많고. 그런데 마음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공부를 해도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금수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이 부자라서 다 서포트해주고 뭐 악기도 기가 막힌 거. 그 금수저 유학생들 따라가기에는 저는 재능도 부족하고 또 음악적인 근성도 그들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 자체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였습니다. 아, 뭐 그렇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표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삶의 지위를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한 단순한 목적, 제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가 되면은 신분이 상승되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온 거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브루클린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망명해갖고 우리 학교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러시아에서 자유를 원해서 미국에 와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건 음악계의 이야기지만은 미국 뉴욕을 주름잡고 있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이십니다. 돈뿐 아니라 음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꿈을 펼치려고 해도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닷가에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걸려서 있던 액자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준 액자인데 그 액자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쫓겨가는 망명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는 오른쪽에 헐몬산이 있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아침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 아침 햇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바다에 가서 꽂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이었던 이 다윗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제가 한국에서 살기 쉽지가 않아서 주의 새벽 날개가 아니라 대한항공의 날개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습니다.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멜로디도 생각나게 하셔서 집에 가서 얼른 그 멜로디를 적어서 우리가 가끔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 말씀은 유학 초기에 저를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내가 빠른 인생의 날개를 타고 한 가지, 그때는 조금 덜 가는 것 같은데 6학년 지나니까 속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 바다 끝, 가보지 못한 미래, 그 어떤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저를 인도하고 힘 있는 오른손으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 독일에 가서 유학하는 한국 처녀하고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공부하는 그 아가씨는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제 친구도 여기서 정말 머리가 뛰어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자기 연애하는 독일 유학 처녀가 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줍니다. 와, 편지를 봤는데 이게 편지인지 성경책인지 모르겠어요. 빨간 줄, 파란 줄, 그 편, 뭐 철학적으로 썼으니까는 다 썼습니다. 보니까는 둘 다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그 친구는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자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였지만 사람이 변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변하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상황 때문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모든 영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풀입니까? 꽃입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성경을 출판하는 다니는 인쇄소에 거기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만드는 회사에 다녀도 성경을 펴서 읽어야 그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뭐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17살 때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동거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만이교회 신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수준이 뛰어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학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습니다. 밀라노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번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 행사대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적 번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자기 집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입니다. 그런데 그 동요 가사가 무엇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동요입니다. 그 동요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순간에 딱 보니까 오른쪽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딱 읽었습니다. 들고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폈는데 이 말씀이에요. 사실 어거스틴은 훌륭한 위인이고 성자인데 그의 사생활은 너무 추잡하고 더러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 전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생활을 끊고 주의 말씀에 전념하여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주는 진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게 시작. 서점에 가면 묵상하는 법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는 다 달인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뭐죠? 그 생각을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근심을 계속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꼭 그것만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계속하고 자는 동안에 집도 졌다 부쉈다 뭐 근심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린 이미 묵상하는데 달인입니다. 단지 묵상 자료를 근심 걱정을 치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합시다. 그때 시편의 1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자 됩시다. It's simple. 묵상하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돌아가셨고 나 혼자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성경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주야를 어떻게 성경을 묵상합니까? 자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서 어떻게 성경 펴요? 암송한 그 말씀 잘 때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순간적으로 밤에 깨었을 때라도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거침돌을 평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는데 잘 해결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암송하고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게 시작.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막 치리하고 그럴 때 얼마나 초대교회가 모범이 되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함께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뜨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뜨고 기도에 힘쓰는데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러한 태도로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이 성경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고 오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을 도와주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고 불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제가 할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풀어서 와 성경이 그래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합니다.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더 친숙하게 그리고 깊은 뜻을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첫째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함께 시작.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경험들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깜깜해졌는데 확 밝혀지는 그러한 경험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했는데 빛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 말씀 암송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 맨 처음 사용할 때 아이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길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맨 처음 내비게이션 한번 딱 쓰고 나니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트래픽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보면 다른 길을 알려줘요. 그럼 다른 길로 하면 갑니다. 늘 아는 길로 가는 게 편하는데 다른 길로 가는데 가고 보니까는 모르는 길이에요. 그 다음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차피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여러분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길을 가르쳐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늘 높이 있는 위성, 그 위성이 여러분 가는 길을 픽업하고 그리고 갈 길을 내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쓰여진 성경이 왜 능력이 있냐면은 그 글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를 기록한 저 뒤편에 우리의 가야 될 인생길을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베스트 웨이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책이 여러분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 안 읽고 살다가 보면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망가지기 쉽습니다. 비싼 제품에는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아주 싸구려 제품에는 설명서가 한 장, 아주 싸구려는 설명서도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고 그리고 명품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막히는 일들이 있고 꼬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새해는 여지껏 그리해왔지만 새해는 더욱더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건 다 변하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